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나른한 오후입니다. 아마 올해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다, 더운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나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우리 잠깐 두들겨서 잠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어깨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들깁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나가라. 오른쪽 어깨도 토닥토닥 두들깁니다. 불평도 나가라. 가운데 어깨를 세게 두들깁니다. 교만도 나가라. 자, 손을 모아서 주물럭 주물럭,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물럭 주물럭 합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자, 두들기겠습니다. 힘껏 두들깁니다. 원망은 나가라. 불평도 나가라. 교만도 나가라. 물러갑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간지르겠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분은 50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되었다라고 안도감, 이 안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소명을 받은 것이 없다면서 대단히 흡족해하는, 난 이제 구원만 받았으면 되었다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명이 없기 때문에 흡족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천상의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요,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구원받았음에 만족해하면서 흡족해하면서 살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전투를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전투하는 개념은요,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겨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끌고 오는 이 전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권과 함께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꼭 찍어내어서 불러낸 부름을 받은 특권이 있다면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소명도 우리는 순종을 반드시 해야 그래야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이 소명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게 10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이 지상교회의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교회 정의 시작.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100점짜리 교회의 정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중세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는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만 중세가 되면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럽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다 기독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설 때요, 선교를 말을 하기보다는 개혁을 말을 했습니다. 개혁.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개혁하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원래 그 교회,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중세에 있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이 베드로의 법적인 계승자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황이 사도의 후계자다, 자신들이 사도다, 이렇게 자처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그 사도성을 이어받았지만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는 이 말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사도성입니까?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엇이 사도성입니까?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도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보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 교회는 이 사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 그들의 증거와 사역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영원한 기초석이 된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땀과 피와 사도들의 그 성격,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성격을 교회는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독특한 것이어서 계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에게서 사도의 그 직분을 직접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 이 특권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바울과 같은 경우를 딱 제외하고는 아무도 열두 사도들과 같은 특권을 또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도가 될 수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도 사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어떠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는요, 자격이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주시는 계시는 끝이 났고 더 이상의 사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도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사도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걸어 다니실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 그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이름 보시기에 요셉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이름이 좋아서 요셉. 그런데 마띠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사도직을 어느 개인이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이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을 한 이 사람들 외에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에게서 배웠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전해주고 이렇게 사도성이 흘러왔죠. 대신에 사도는 없어진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도직을 교황 개인이나 또 제도상의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교훈과 사역, 그들이 남겨주었던 교훈과 사역, 그 사역은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도의 계승자다, 그렇게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사도성을 지금 계승을 할 수가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로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 계속해주시면 어떡해요. 1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그 교훈을 우리는 계승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신자들이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이것은 사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감된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단지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경청하는 자는 주님을 경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요, 사도성을 계승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근데 이것을 딱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도들에게만 주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들에게만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으로 이미 다 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 소명을 감당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그 순교한 베드로의 계승자, 그 계승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명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전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왜 단수로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델레마, 그러면 늘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직장에 다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왜 이 도시에 삽니까? 우리가 왜 대구에 살고 있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 사도의 그 사역을 계승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서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뭐라고요?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고요?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금 늑 달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땅 끝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신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요?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하느냐에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대사명, 그 대사명을 그 사명을 교회가 계승을 해서 완수하는 그날 이 세계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셔야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기를 꺼리시는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은요,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담감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대부분의 성도가,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로 족하고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희미하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한 이 사도적인 소명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재림, 즉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영원한 왕국을 실현하는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인자심이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20문 제자들이요, 전부 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교회가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다른 방언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의 입을 열어라, 교회가 입을 열어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해주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입을 열어서 교회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주어라. 복음을 전해주어라. 바로 이것이 지상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의 사명을 물려받은 사도적인 성도입니다. 사도적인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은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성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제대로 된 성도입니까? 제대로 된 성도는요, 이 사도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앉아있는 성도는 몇 점짜리라고요? 50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평신도이니까 소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 안도감 속에 잠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의 계승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이 어딥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 세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특별히 받은 분들은 또 그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드림 교회는 앞으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되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나는 사도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부담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구나.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의 계승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도의 계승자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여서 이렇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때는 사도승을 계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350